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기 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기 상.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기 상 17장 말씀입니다. 역대기 상 17장. 16절 말씀 한 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으나 그러나 생명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생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이렇게 가끔 잘 붙어 있더라고요. 네. 오늘 역대기 상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본문 이제 17장의 이 말씀.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주님 앞에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오 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 문장만 보면 아 이게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뭐 한탄하는 내용 같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문맥을 좀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앞부분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 하우스, 집을 건축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중에도 이제 건축에 관한 그 일들을 하시는 이제 분도 계신데, 집 짓는다는 거 참 창조적인 일이죠. 참, 다 만들어 놓고 보았을 때 참 대단히 뿌듯하고 기쁜 일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이 지금 역대기상 17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왜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사실 왕권이 안정되면 집 짓고 이런 거 못하지요. 도시 건축, 왕궁 건축 이런 거 못해요. 근데 왕권이 이제 확고하게 성립이 되면서 안정이 되었어요. 국가가 안정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살 집, 즉 왕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 역대기상 14장에 보시면, 우리 17장에 있죠? 근데 조금만 넘기셔서 14장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또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를 보내어 그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5장에 보니까, 15장 1절에도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다윗의 도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서 붙인 그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지었다. 이 집들은 지금 자기 집들을 지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왕궁은 집이 한 채가 아니죠. 여러 채가 같이 있죠. 지금 자기를 위한 그 집들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를 함께 다윗이 짓게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15절에서 보니까 자기 집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애초에는 그것이 다윗 자신이 짓고 싶어 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다는 것만 기억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다윗은 그 이전에 이미 그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다윗 이전 시대로 말하면은 그 성막, 그렇죠? 성막, 성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 고정된 건축물을 짓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모양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지고 메고 이고 다녔던 그 성막 텐트, 그러한 형태로 이 하나님의 그 처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게 지금 15장 1절이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 집도 짓고 하나님의 궤를 위한 처소도 지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처소도 짓고 하나님의 처소도 지었는데,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다윗이 이제 왕궁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왜 죄책감이 들었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7장에 가서 보시면 1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집에 앉아서 대언자 나단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주의 언약 궤는 휘장 밑에 머무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 가지 처소를 비교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집과 휘장. 백향목으로 된 집, 이것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하우스, 집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 이것은 영어로는 커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커튼 하나 달랑 친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자기는 백향목 집에 거한다, 드웰, 이렇게 영어로는 드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착하고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그 휘장, 커튼 안에서 remain,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remain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안정되게 어딘가에 고정되었다기보다는 임시로 이렇게 머무는 또는 뭔가 이렇게 내버려진, 뭔가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좀 뉘앙스가 있는 단어죠. 지금 그두 가지 자기의 처소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처소, 제가 지금 하나님의 처소라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처소는 곧 하나님의 처소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궤, 법궤는 아래 부분에 이렇게 상자가 있고 그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법궤는 생각할 수 없어요. 뚜껑이 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뚜껑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긍휼의 자리죠. 그렇죠? 그룹 둘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금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 놓은 그 형상이 있는 그 뚜껑 부분. 그래서 궤와 그 긍휼의 자리가 있는 그 부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에 성막을 주실 때 성막 안에 성소 또는 성소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긍휼의 자리. 거기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의 자리는 곧 하나님이 계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법궤가 있는 자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소와 하나님의 처소를 놓고 비교했더니 대단히 초라해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소홀히 여겼던 것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 궤를 위해서 먼저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먼저 처소를 잘 꾸몄던 거예요. 나름대로 잘 꾸몄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넘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천막을 치게 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이 지금 천막이란 말이에요. 천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어 놓은 자기 왕궁 백향목으로 지어 놓은 자기 왕궁과 비교해 보니 대단히 이제 초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제 이 우리가 있는 본문 바로 앞에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소개하는데 성경이 두 개의 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15장, 16장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장을 지금 할애하면서 하는 걸볼때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궤를 참 들여오고 그것을 모시는 일에 참 신중했고 또 그것을 얼마나 갈망했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소를 다 꾸며놓고 마치 신부 데려오기 전에 그 신혼방을 멋지게 꾸며놓고 나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처럼 그게 다 꾸며놓고 지금 법궤를 지금 들고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는 법궤를 제가 좀 전에 그 오벳 에돔이라는 곳에서 법궤를 지금 다윗이 있는 다윗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럼 법궤가 왜 도대체 오벳 에돔에 있었을까? 이게 조금 궁금해질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원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셔서 40일간을 먹지도 않고 이렇게 마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식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수요일에 공부하면서 보았듯이 율법은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희는 이만큼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너희가 이것을 어겼을 때 최고형이 사형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법궤의 역할입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비. 그게 지금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율법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율법을 주시면서 또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하는 그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게만 하셨다면 모든 인간은 다 희망이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해서 그 죄를 덮어서 너희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의 그 모든 식양, 어떻게, 뭐는 몇 센치, 뭐는 몇 센치, 재질은 뭐,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그 설계 도면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식양에 따라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졌었고, 그 성막은 포터블한 것이었어요. 가지고 다니는, 들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우리가 집 그러면, 하우스 그러면 이것은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갔다가도 집 쪽으로 내가 돌아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텐트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것은, 태버너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곳에 집이 딸려오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집을 내가 지고 다니는, 마치 달팽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 집을 지고 다니는 그러한 형식인 것이죠.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고 다닌다. 물론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지런히 쫓아다니시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챙겨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깨에 지고 다녀야 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는 사실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닌다 할 때, 이 형상 말고요, 의미상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다닌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챙겨주시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또 문제이기도 한 것처럼, 구약에 있어서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의 의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그렇게 조금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대로 그 경로를 따라서 빙빙빙빙빙빙 광야를 돌고 쫓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죠.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신약으로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스. 이게 구약적 이름이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예요. 비슷한 이름이죠. 이 예수와 함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빙빙빙빙 돌면서 이거 궤를 옮겨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정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매년 주님의 명절을 지키고, 또 사무엘이 이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 대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엘리라고 하는 그 제사장 시대까지 이제 실로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안했습니다. 전투에 질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생각해낸 것이 뭐였냐면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다니도록 하셨어도 법궤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주술적인 힘을 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속에, 그렇죠? 그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외형을 강조하게 되면 알맹이가 쏙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그걸 들고 다니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법궤라는 것 자체에 뭔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면서 실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마음이 없어졌을 때 그 껍데기라도 가져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법궤를 실로에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가지고 올 때 아마 성막 전체, 그러니까 그 텐트에 해당하는 것 전체를 가지고 오지를 않고 법궤,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 그것만 달랑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전체를 옮겨 온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아마 그 나머지 법궤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유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법궤만 달랑달랑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이 전쟁터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장소로 이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듯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에서 사망을 하면서 전쟁에 패하게 되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연로한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앞으로 넘어졌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넘어지면서 비둔했어요. 살이 디룩디룩 쪘나 봐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심장마비에 걸렸는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이 발생했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때 이 블레셋인들이 이 법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네 진영으로 옮겨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다곤 신전,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그 법궤를 놓았는데 그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 얘기를 기억하시죠? 다곤 신전에서 아침에 가서 보니까는 다곤의 그 막 팔이 부러져 있고 뭐 머리가 부러져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면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냈냐면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에그론에서 또 한번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벳세메스였어요. 이 적들의 수중에 법궤가 있을 때 그곳을 자꾸 하나님이 저주하시니까 이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법궤를 옮겨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벳세메스에서도 이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있나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법궤가 옮겨간 것이 기리앗 여야림이라는 곳이었어요. 기브아 기리앗 여야림이라는 곳에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리앗 여야림에 기리앗 여야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을 이 법궤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다윗이 그 규정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그 소에다가 그 법궤를 이렇게 싣고 오다가 소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자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웃사가 즉사하죠. 하나님이 돌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몸이 찢어져서 죽었다. 대단히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잠깐 동안 그거를 놔두게 됩니다. 그게 이제 3개월 동안 그곳에 놔뒀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자기 집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처소도 다 예비한 후에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다시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규정을 잘 지켜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게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있는 17장으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다윗은 이제 나단 대언자에게 그 자신의 그 죄책감을 고백했어요. 나는 백향목집에 거하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머뭅니다. 내가 이참 주님의 집을 새롭게 참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얘기했을 때 나단이 왕이 원하는 바를 다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에 가서 내종 다윗에게 고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를 위해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집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이 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하우스, 고정된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에서 장막으로, 텐트, 장막에서 장막으로, 한 성막에서 다른 성막으로, 태버너클, 이렇게 다른 성막으로 옮겨 다녔나니,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걸은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한마디 말을 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내집좀 지어달라 그래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때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으리으리한 옛날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황금으로 도배가 된이 성막과 같은 이러한 소위 성전, 이 건물, 예배당 건물을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온 성도들의 평생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이 근거가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된 집에 거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는 곳에 실제로 함께 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껍데기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집이라는 껍데기 세우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dwell, 또는 이 태버나클, 장막을 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곧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후와 같이 그들을 피폐하게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 모든 원수를 복종시키리라. 또 내가 네게 주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집을 지어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엄청난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11절서부터 나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날들이 다해 네가 반드시 네 조상들과 함께 있으려고 가야 할 때, 그러니까 죽을 때에 내가 네 뒤를 이을 네씨곧네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이 지금 이중적으로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되고, 또한 가지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뒷구절을 보면 알수 있어요. 나는 그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왕국 안에 정착시키리니 그의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자, 여기 보니까 영원히, 영원토록 이런 말이 반복되지요.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이라는 사람 개인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솔로몬이 실제적인 성전을 짓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넘어서 솔로몬이 예표가 되는 어떤 실제이신 어떤 한 분,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중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왕국, 그것이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윗의 그 씨에서 나오는 어떤 이한 분,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메시아 왕국, 이것이 영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제국들 중에서 정말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있었고요, 뭐또어또 시저, 또 있었죠. 또 징기스칸이 있었죠. 뭐또뭐 히틀러도 있었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제국을 형성했지만, 그러나 영원히 간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영원히 간 제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도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한 왕국이 영원히 갈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영원한 왕국이라. 그리고 그 영원한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설 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고백이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서 주 앞에 앉아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탄의 말씀이 아니라 고백의 말씀이고, 이것이 지금 신앙의 고백이면서 또한 이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이 믿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도대체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이 고백, 이것이야말로 다윗 신앙의 핵심이며 요약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이면서 우리 믿음의 그야말로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모범으로, 모델로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의 믿음의 요약, 믿음의 핵심이 지금 무엇이냐면,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의 근본,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 자신의 그 배경 또는 바탕,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새라는 사람, 이 아버지는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한 엄청난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의 아들, 평범한 그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서도 대단히 평범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지금 왕이 될 거니까 너는 이새의 집안을 찾아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새가,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큰형부터 줄줄줄줄줄줄 사무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17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같이 이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곧 양을 따르는 일에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고, 내가 지금 너를 그렇게 했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 했냐? 양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일을 했다. 여기 지금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following the sheep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 양 쫓아다닌 거예요. 그야말로 양 쫓아다닌 거. 양 저리 가면은, 양 쫓아다닌, 어디 가냐고, 양 쫓아다니고, 에이,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양 쫓아다니는 일을 한 것이고, 이것은 전혀 고귀한 것이나, 무슨 가치 있는 일이나, 예? 이게 무슨 폼 잡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집안에서도 가장 좀 막둥이나 좀 천한 사람이나 하는 그러한 양 치는 일, 양 쫓아다니는 일,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일국에,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국가, 그 국가의 왕으로 삼으신 이 일은 인간 다윗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다. 하나님 자신의 선택이었고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대언자의 이 가문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또 제사장 계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유력한 그 당시에 귀족층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발견해 내셔서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그흙 속에 감춰져 있는 그한 사람을 발견해 내셔서 찾아내셔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언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먼지에 불과한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하는 고백이 바로,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은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확하게 100점이 되지 않으면 합격을 안 시켜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100%가 되지 않으면 순도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100%, 100점에 이르지 못했는데 100점인 것으로, 100%인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 이것이 바로,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 힘들게 하시고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적게 하시냐 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성을 오해한 것이라 그랬죠. 사실 우리는 은혜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라 긍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에 적합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수백억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불에 절여져야, 소금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져야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몇몇이라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할 때 자격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자들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평생,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늘 겸손할 수 있었고, 다윗이 심지어 범죄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그 왕의 권세로서 그 사건을 그냥 밀고 나가고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자기의 그 죄가 탄로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이건데?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는 이 고백이,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서 그 대언자의 그 권한을 자기가 묵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으로 오래 있다가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쫓겨나는 과정에서 사무엘기 하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기 하 16장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음모를 꾸미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이제 그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심의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조롱을 하는 일이 지금 5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7절에 왕을 저주합니다. 네 피, 너 피를 흘리는 자여, 너 벨리알의 사람이여. 이 벨리알의 사람이여, 이런 저주는 대단히 정말 우리로서는 완전히 쌍욕이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네 개로 되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통치하였으나, 그러니까 마치 사울의 그 자리를 불법으로 찬탈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 손에 지금 네 권력을 다시 넘겨주셨다 이러면서 지금 조롱했습니다. 그럴 때그 아비새,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가 제가 당장 가서 저자를 쳐 죽일까요?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시므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일개 인간이 왜 저런 짓을 합니까? 하고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또 보니까는 보라, 내속 중심에서 난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늘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랴. 아들도 지금 나를 대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 것, 그것은 뭐 대수겠느냐.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혹시 주께서 내 고통을 보시리니 이날 그의 저주로 인해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마음껏 저주하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조롱당하고 저주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낮아진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래 어느 바닥에서 출세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언제든지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 고백은 자기 집을 스스로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맡기는 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잠을 못 자가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집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대조가 되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처음엔 다윗을 총애하다가 그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왕국의 위협을 느껴서 혹시라도 그 다윗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울 자신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바로 언제든지 자기의 권력이 세질 때 자기보다 높은 자를 그 힘으로 찬탈할 수 있는 마음이 사울 안에는 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도 다 그런 놈들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그런 심성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남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은 바로 그러한 그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런 심성이 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러려니 하고 지레짐작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주게 되죠. 다윗을 변호하고 숨겨줄 때 사울이 어떤 말을 하냐. 사무엘기상 20장 31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나 네 왕국이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울이 죽게 될 때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왕국을 차지해야 되는데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과 경쟁을 해서 언제든지 다윗이 이 왕국을 찬탈할 수 있으니 네가 그 다윗 죽지 않는 한 너는 도저히 왕국이 든든하게 서지 못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을 밟아야만 내가 설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지금 사울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논리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밀림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야수들의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죽는 세계, 밟지 않으면 밟히는 세계에 사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과 대조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오 주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저희 집이 도대체 뭐길래 주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집안에 이러한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 안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저거 안 줘서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저거 주시면 또 이거 안 주셔서 불만이에요. 내가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잠을 못 자가면서 하루에 4시간, 3시간을 자면서 돈을 벌어보지만 집안이 서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설사 벌었다 해도 자녀가 막 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었더니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갖다 벌어줬더니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펑펑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를 몰라라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를 다 갖다가 고려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내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 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의 고백이 지금 오 주님, 다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세운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거 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쁠 때도 찬송하고요. 제가 슬플 때도 찬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편안할 때도 찬송하고요. 제 마음이 어려울 때도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 집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쁨을 위해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환경들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마지막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설거지하다가 여러분이 일하다가 여러분이 차 타고 운전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은혜 생각하시면서 오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